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토요일 도요일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새벽에 있습니다. 캘리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6일 이란이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이라며 무기검수 조치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들도 제1의 테러 후원국을 지지하는 공동 후원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레포트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자국 국경 바깥에서 혼란과 혼돈을 초래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인 5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다음 주중 이란 무기검수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에 무기를 팔려고 조를 서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이는 중동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이란이 무기검수 조치가 만료된 후 유엔 안보리가 이란의 무기 판매를 막지 못할 경우 미국은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7일 자국을 겨냥해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핵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전문지인 크라스나야 지베즈다 붉은 별은 이날 러시아군 총참모부 안드레이 스털린 소령과 알렉산더 크랴핀 대령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고위 장교는 미사일 발사의 핵탄두 장착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핵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는 자동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정치 지도부에 넘겨져 상황에 따라 보복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가전제품 회사인 월플 생산 공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이득만 취한다면서 캐나다로 인해 미국 내 알루미늄 사업이 심각히 약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성명에는 지난 2019년 관세를 철폐한 이후 몇달 만에 캐나다산 알루미늄 수입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윌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의 조언이 명시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한 관세 유예 협정 조항에는 한쪽 국내 시장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수출의 증가가 없는 한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합의한 무역 조치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손상을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책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10%의 관세를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고 올바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타이완에 무기 수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6일 타이완이 최첨단 드론 구매를 위해 미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내렸던 미국인 여행 금지 권고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국무부는 6일 성명에서 국가별 여행 권고를 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여행 금지 권고로 격상했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사전 주의와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총 4단계로 나눠집니다. 한편 한국 병역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 발표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포산시 중국 인민법원은 7일 캐나다 국적의 예젠 후이가 재판 후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예 씨는 다른 공범 5명과 마약을 제조하고 운반했으며 경찰은 엑스터시 성분이 포함된 백색 크리스탈 218kg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부여의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비만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건강의 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비만은 단순히 다이어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비만연구센터가 비만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는데요. 새로운 의학 지침에 따르면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체질량 지수로 볼 때 비만에 속하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개인에 따라 이상적인 몸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새 지침에서는 의사가 비만 환자들에게 체중과 관련된 수지심을 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무책임하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비만 환자가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비만 환자들에 대한 비난을 부추기고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몸무게나 허리둘레를 진단 기준으로 삼는 건 임상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지침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심리치료나 약물치료, 위우회 수술 등을 지원하는 게 옳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몸무게를 줄여도 다시 살이 찐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식이요법이나 운동만 권해서는 안 되고 몸무게가 증가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틱톡 논란과 중국의 SNS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주말인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남부와 황해도는 10에서 40mm, 평안도와 함경도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1도, 신해주는 22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2도에서 29도, 함흥 21도에서 27도, 청진 지역은 20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 굴딩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할까요? 하늘 위에 별이 떠있는 한 사랑할 거예요. How long will I love you? 들어보겠습니다.
love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대폭발 참사에 분노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산 앱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표적인 SNS 회사들의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저녁 틱톡 그리고 위챗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각각 별도로 나왔습니다.
두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행정명령이 서명한 시점부터 45일 이후에는 틱톡이나 위챗의 모회사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금지했습니다. 틱톡 모회사가 바이트댄스, 또 위챗 모회사는 텐센트인데요. 이들 회사와 거래할 경우엔 미국 사법당국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틱톡과 위챗이 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틱톡은 일반인들이 15초에서 최대 1분까지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SNS 앱입니다. 앱이란 휴대용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위챗은 메신저 기능을 하는 앱인데요. 틱톡은 전 세계 이용자가 8억 명이 넘고 위챗도 10억 명이 넘는 중국의 대표적인 SNS 앱들입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중국 기업들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줄곧 제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에서 그 점을 지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틱톡과 위챗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중국 공산당 통제와 검열을 받는 이들 기업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호주, 타이완 등지의 사용자들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래 금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 행정명령에는 정확한 내용이나 범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 상무부가 45일 후에 정확한 대상과 범위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주요 언론들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과 위챗이 없어지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휴대기기용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들을 제공하는 일종의 온라인 상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들이 제거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 앱들을 다운로드, 즉 내려받기 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인들은 더 이상 틱톡이나 위챗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폼페오 장관이 5일 언론 회견을 했는데요. 청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확대하겠다면서 틱톡이나 위챗 같은 믿을 수 없는 중국 앱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틱톡 사용 전면 금지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미국인들의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거라고 하루 전이었던 7월 31일 날 전격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최고 경영진과 전화회의를 한 뒤에 시행을 미룬 바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금 틱톡 인수를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는 것도 탐탁지 않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와 논의한 뒤에 45일간 시한을 주고 거래를 성사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기업이든 이때까지 거래가 되지 않으면 미국인들이 틱톡을 쓰는 걸 금지할 거라고 경고했었는데요. 이제는 제재 대상이 틱톡에 이어 위챗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당초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운영권에 대한 인수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틱톡 전체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틱톡 제재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미 연방 상원이 6일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기기에 틱톡 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서 연방 하원도 지난달에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둘을 합친 단일안을 마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자국 기업을 겨냥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정례회견에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내세워서 힘을 남용하고 외국 기업을 탄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면서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홍콩 주요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네, 미국 연방재무부가 7일 홍콩 자치와 홍콩 주민들이 표현과 집회 자유 등을 침해한 고위 인사 11명을 제재했습니다. 이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발동했던 홍콩 정상화 행정명령에 따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까?
네, 홍콩 행정수반이죠. 캐리 람 행정장관, 또 경찰당국 책임자인 크리스탕 경무처장, 스티븐 로 전 경무처장, 테레사 청 법무장관, 러 휘닝 홍콩 연락판공실 주임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요. 반드시 재무부 산의 해외 자산 통제국에 이걸 보고해야 합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레바논 베이루트 참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레바논에서는 반정부 시위도 벌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대폭발 사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시위대에 맞서서 보안군이 진압에 나서서 시위가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발 피해 사상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시신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적어도 현재까지 150명이 사망했고 5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뭔가요?
네, 정권 퇴진 또 개혁입니다. 시위대는 이번 대폭발 사건이 부패한 정권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인재라면서 분노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국제사회 구호품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시위대가 국회 근처까지 몰려갔다고요?
네, 일부 시위대가 6일 밤늦게 베이루트시의 국회 근처에 모여서 곳곳에서 불을 질렀는데요.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시위대가 또 보안군 쪽에 돌을 던지면서 저항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네, 현지 매체인 NNA는 이날 일부 시위대가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체포된 사람들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레바논을 방문해서 눈길을 끌고 있군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일 베이루트를 찾아서 폭발 현장을 방문하고 비탄에 빠진 레바논인들에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레바논 정치 지도자들이 개혁을 단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이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레바논은 좀 특별한 관계라고요?
네, 레바논이 1920년대에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가 준 공용어로 쓰고 있고요. 정부 문서에 프랑스어를 함께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라는 별명을 갖는 것도 뭐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사고 조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가 별도 조사팀도 파견한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폭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현재까지는 창고에 있었던 이 2,750톤에 달하는 질산 암모늄이 가열되면서 폭발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7일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로켓이나 폭탄 또는 외부 개입 가능성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사용을 금지한 중국산 앱이 늘어났다는 소식이군요.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와 인도의 인디안 익스프레스 등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도 정부가 금지하는 중국산 앱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추가로 사용 금지한 중국산 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언론 보도를 보면요. 바이두의 검색 앱, 샤오미 기기에 탑재되는 인터넷 브라우저, 바이트댄스의 영상 편집 앱인 캣컵 등이 새로 사용 금지됐습니다. 이런 앱들이 휴대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도 내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조용하게 사라졌다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몇몇 다른 중국산 사진 영상 편집 앱과 이메일 서비스 그리고 다른 게임 앱 등도 새로 사용이 금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미 중국산 앱 사용을 차단할 거라고 밝힌 바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산 앱 59개를 사용 금지할 것이라고 지난 6월에 인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 금지한다고 발표한 앱에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유명한 중국산 앱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인도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중국산 앱들이 인도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는 최근 국경에서 인도와 분쟁을 벌인 중국에 대한 분노와 인도 시장을 잠식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이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손전화 5개 가운데 4개가 중국 제품인데 인도 손전화 시장의 70%를 중국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인도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건설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인도 내 사용이 금지된 앱을 만든 회사들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샤오미사는 인디안 익스프레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샤오미는 인도의 개인정보와 보안 규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뉴욕주 법무부가 전미총기협회 NRA를 해산하는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도시들에 대한 연방병력 투입을 멤피스와 세인트루이스까지 확대하고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시도에 관한 국무부 보고서 내용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전미 총기협회 NRA를 해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6일 전미 총기협회 NRA에 대한 해산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1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이 단체가 부정부패와 공금 오남용 투성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비판하면서 정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네, 뉴욕의 극렬 좌파가 NRA를 파괴하고 있다고 6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국과 연계했는데요. 오늘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위대한 수정헌법 2조는 가망이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2조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무장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조항입니다. NRA 해체를 시작으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총기 소유 권리가 무력화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데요. 이 당시는 사전 통보 없이 총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경찰력도 없어지고 총도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NRA가 어떤 조직이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옹호하는 겁니까?
미국 최대 이익단체 중 하나이자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평가된 조직입니다. 전국적인 총기 소유 지지단체라서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데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NRA 전국 총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텍사스 댈러스 그리고 작년 애리조나주 피닉스 총회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NRA와 공화당은 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주당과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크게 악화 중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작년 9월 NRA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미국 곳곳에서 잇따랐던 총기 난사 사건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번에 NRA 해산 소송을 낸 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부정부패 투성이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보죠.
네, NRA 지도부가 자선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업계약을 가족 친지들에게 몰아줬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정행위들을 통해 3년 동안 총 6,4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NRA 같은 비영리 단체들을 상대로 지역 검찰 또는 주 법무부가 비위 상황 등을 적발해 처벌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중에 해산 청구 소송은 가장 수위가 높은 겁니다.
NRA는 전국적인 단체라고 하셨는데요. 뉴욕주 검찰이 소송을 낼 권한이 있나요?
네, NRA가 뉴욕에서도 등록해서 활동 중이기 때문에 주 당국의 사법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이 NRA 본부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 걸쳐 곳곳에 지부가 있습니다.
피소된 NRA 측의 입장은 뭡니까?
즉각 소송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무부의 해산 청구 소송은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6일 성명을 통해 반박했는데요. 부정부패 이야기는 근거 없이 사전 조작된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대항해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도시의 연방 병력 파견을 확대한다고요?
예, 테네시주 멤피스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치안 유지 지원에 의해 연방 요원들을 투입합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멤피스에는 병력 40명, 세인트루이스에는 50명을 각각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연방 병력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도시들의 주민을 돕기 위한 전설 작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이 바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강력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연방 요원들이 현장에서 이 악순환을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설 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치안 불안이 고조되는 도시에 연방 병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주정부와 지역경찰당국과의 협조 아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치안 능력을 확보하는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는데요. 지난달 8일 시작됐습니다. 캔자스 시티와 앨버커키, 시카고, 클리블랜드, 밀워키 등 6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2곳이 추가되면서 총 8개 도시가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앞선 6곳에 이어서 멤피스와 세인트루이스가 추가된 근거는 뭔가요?
멤피스에서는 올해 들어 살인사건이 50% 가까이 늘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 FBI와 마약단속국 DEA 요원 등을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지난달에만 50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다면서 FBI와 DEA 요원 외에 연방 마셜도 함께 파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뉴욕시 등이 추가 대상지로 고려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뉴욕에선 올해 들어 살인사건이 2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연방병력을 보낸 데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맞서 연방정부가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경비국 SPS, 세관국경보호국 CBP, 또 법무부 산하 연방마샬 소속 요원들을 파견했는데요. 현지 주민들과 시당국, 오리건주 당국이 점령군을 철수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설작전은 순수한 치안 지원 목적이고 포틀랜드의 병력 투입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고 연방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고조된 갈등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연방경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지난해 말 체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과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가 합의했지만 사실상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울프 대행은 6일 완전하고 증강된 병력이 포틀랜드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연방상원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현지에서 법원 청사를 비롯한 연방정부 재산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지의 반응은 어떤가요?
포틀랜드 시 당국은 연방정부가 법원 청사 주변에 설치한 보호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위대를 비롯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즉각 철거하지 않을 경우 15분마다 $500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는 지난 2016년 대선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여론공작 대응부서인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가 5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러시아의 여론전을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이 러시아 정부 언론기관이나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대외 언론기관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리 채널을 구축하고 소셜미디어를 무기화해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선거 개입을 러시아만 시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중국도 러시아의 전술을 모방하고 있다고 레아 가브리엘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 GEC 조정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를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음모론 웹사이트나 정부 대리 채널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가브리엘 조정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허위 정보 위협은 실제 상황이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여론전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에도 나섰다고요?
예,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고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고 $1,00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인물의 신원이나 소재와 관련한 정보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해외 개입 시도에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조정관은 미국 선거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EC는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선거 개입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가 이미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단체나 사이트도 있습니까?
예,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대리 인터넷 사이트와 기관 등 7곳을 지목하면서 이들 기관은 러시아의 입장은 옹호하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람들의 공포와 혼돈을 조장하기 위해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러시아의 목적은 민주주의 제도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약화하는 데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허위 정보 선전전에 맞서기 위해 현재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언론, 민간 부분 등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지역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이 유권자 등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유권자 등록 두 번째 시간으로 유권자 등록 제도의 역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건국 초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무나 유권자가 될 수 없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는 1776년에 쓴 편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 유권자 범위는 점점 확대됐습니다. 주정부가 관할하는 유권자 등록 체제는 지난 1800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몇십 년 동안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권자 등록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 남북 정쟁이 끝난 뒤에 도시가 성장하고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자 많은 곳이 유권자 등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당시 미국 내 많은 지역은 투명하고 정직하며 부패하지 않은 선거를 위해 유권자 등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이민자 출신 노동자나 흑인 등 특정 인종이나 계층의 선거 참여를 억압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많은 지역이 중앙집권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독립조직을 만드는 데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1913년 네브래스카주가 선거관리위원이 있는 공식조직을 만들었고 1차 세계대전 때까지 대부분의 주가 유권자 등록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1920년에는 19세기에 제정된 연방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주정부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정 인종, 특히 흑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막는 근거로 많은 곳에서 악용됐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는 1965년 투표권법을 만들어 지역 정부가 흑인들의 선거 참여를 방해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Shaki Haynes is helping college students register to vote in the November election. He's been doing this since 2005 when he was 16.
현재 유권자 등록 업무는 주정부나 지역 정부가 맡지만 몇몇 연방법도 유권자 등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984년에 제정된 노인과 장애인 투표 접근법은 합리적인 수의 유권자 등록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유권자 등록을 진흥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전국 유권자 등록법과 미국 선거지원법도 관련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유권자 등록 두 번째 시간으로 유권자 등록 제도의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루이스 카펠디의 Someone You Loved. 그동안 사랑을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함께 듣고 오시죠.
I'm going under in this time. I feel there's no one to save me. This all or nothing really got away. You're driving me crazy. I need somebody to hear. Somebody to know, somebody to have, somebody to hold. It's easy to say, but it's never the same. I guess I kinda like the way you numbed all the pain. Now the day bleeds into nightfall, and you're not here to get me through it all. I let my guard down, and then you pulled the rug. I was getting kinda used to being someone you love. I'm going under in this time. I fear there's no one to turn to. This all or nothing way of loving got me sleeping without you. Now I need somebody to know, somebody to hear, somebody to have, just to know how it feels. It's easy to say, but it's never the same. I guess I kinda like the way you help me escape. Now the day bleeds into night. Tonight fall, you're not here to get me through it all. I let my guard.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틱톡 논란과 중국의 SNS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틱톡이란?
틱톡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애플리케이션 앱입니다. 일반적으로 15초에서 최대 1분까지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바이트댄스는 지난 2017년 틱톡을 출시하고 당시 미국과 유럽의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뮤지컬리라는 동영상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틱톡 이용자는 전 세계에 8억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틱톡 이용자가 많은 나라는 중국에 이어서 인도로 2억 명에 달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SNS의 특징.
중국의 모든 기업은 중국의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정보법과 반간첩법, 반테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과 모든 조직, 기업은 당국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반드시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 관련 기업은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속 기술이나 암호 해독 등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체 약관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 당국에 유출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SNS들.
중국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중국 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SNS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 쟁점의 하나로 떠오른 틱톡 외에도 웨이보, 위챗 등이 있습니다. 웨이보는 미국의 트위터와 비슷한데요. 짧은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고 공유하는 사이트고요. 위챗은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앱으로 현재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빅데이터의 힘.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 분야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큰 데이터란 뜻으로 간단히 말해서 매 순간순간 인터넷상에 쏟아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와 엄청난 인구 덕분에 빅데이터 집적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쉬웠는데요.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빅데이터 수집을 더욱 강화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틱톡의 보안 논란.
틱톡의 보안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미국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술 회사들의 장비와 기기에 대한 보안상의 허점과 간첩 활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른 중국 기업들의 보안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초 미국의 한 연구소는 틱톡이 해외 사용자 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있다면서 만약 틱톡이 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면 미국과 서방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o you feel comfortable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uilding a profile of your child? Do you feel comfortable with them knowing?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 사용 금지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해 연말 미군 당국은 군인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현재 미 하원과 상원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연계해서 연방정부기기에 틱톡 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서 법제화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 금지 경고.
We're looking at TikTok. We may be banning TikTok. We may be doing.
지난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자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이 틱톡에 미국 내 사업을 인수하는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날 미국 언론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측과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측은 협상을 잠시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안 검증과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바이트댄스 측에 45일간의 협상 시한을 주고 이때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을 위협하려는 정치적인 농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협상.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지의 사업 운영권 인수 협상도 벌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수가 성사되면 미국 틱톡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두 미국으로 이전하고 다른 곳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틱톡 측은 미국의 틱톡 사용자 데이터는 모두 미국에 저장돼 있고 중국 정부로부터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틱톡 측은 또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다른 첨단 기술 기업과 협상 중이라고만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재 다른 기업들도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협상 과정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기술 기업의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나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분야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는데요. 이미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을 인수하게 되면 손쉽게 거대한 SNS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미스터 민주주의라고 불렸던 리덩후이 타이완 전 총통입니다. 리덩후이 전 타이완 총통이 7월 30일 97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미스터 민주주의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리덩후이 전 총통은 타이완 출신의 첫 총통이자 타이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초의 총통이었습니다. 리덩후이 전 총통은 1923년 타이완 북부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리덩후이 전 총통은 1943년 일본 교토 제국대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1944년에는 일본 제국의 육군의 자원에서 소위로 임관해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을 점령했고 리덩후이 전 총통은 1946년과 1947년 중국 공산당에 잠시 입당했고 1948년에 공식적으로 공산당에서 탈퇴했는데요. 훗날 리 전 총통은 한때 자신이 공산주의자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리덩후이 전 총통은 미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와 코넬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귀국해서 타이완 정부에서 농업경제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타이베이 시장을 거쳐서 부총통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1988년 당시 장진궈 총통이 병으로 사망하자 직무를 승계받아서 총통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리덩후이 전 총통은 2000년까지 약 12년 동안 타이완을 이끌었는데요. 이 사이 그는 총통 직선제를 도입해서 타이완의 민주주의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요. 또 그 자신 1996년 타이완 역사상 처음 치러진 직접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기염도 토했습니다. 리덩후이 전 총통은 1995년에는 모교인 코넬대학교를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 수교 이후 타이완 현직 총통으로서는 처음 미국 땅을 밟았는데요.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be invited to deliver the opening lecture at my alma mater, Cornell University.
이 일로 한때 미국과 중국 관계가 껄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리덩후이 전 총통이 사망하자 미국 뉴욕에는 리덩후이 전 총통의 추모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반면에 우호 기류가 흐르는 미국과 타이완 관계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올 뒤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틱톡과 중국 SNS 현황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리덩후이 전 타이완 총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또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6년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월터 미티. 평범한 일상에 지루함을 느껴 자주 멍해지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라이프 잡지사가 인터넷 잡지 형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회사 동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일단 본인의 임무인 마지막 호 표지 사진부터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 놓이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Zone Out 들어보겠습니다.
The ice, Jace, she moves like a woman.
Where have you been?
Testing the limits of the human spirit.
I'd like to climb your hair, test that out. Hey.
Hey.
How was your weekend?
I had an awesome weekend.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Oh, zoned out.
You do that now and then.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Oh, zoned out. 오늘의 표현입니다. Zone out. Zoning out means falling asleep or losing concentration or consciousness. Zone out 하면 훅 잠이 들어버리는 것 혹은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멍 때린다라고 표현하죠. 영화에서 월터는 자주 엉뚱한 상상에 빠져들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조차 놓치곤 하는데요. He's zoning out. He's zoned out. 그는 멍 때리고 있어. 그는 멍한 상태야. 비슷한 말로는 He's daydreaming이 있습니다. Daydreaming, zoning out. Walter's always zoning out. 그렇게 자주 멍한 상태로 지내며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던 월터는 라이프 잡지 마지막 호 표지 사진을 찾으러 홀로 여행을 떠나고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들을 겪으며 비로소 월터는 점차 멍해지는 일들이 줄어드는데요. 오늘의 표현, zone out. He's zoning out.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ice, Jace, she moves like a woman.
Where have you been?
Testing the limits of the human spirit.
I'd like to climb your hair, test that out. Hey.
Hey.
How was your weekend?
I had an awesome weekend.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Oh, zoned out.
You do that now and then.
He's zoning out. Zone out.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구어적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헨슨의 음밥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